오늘 전철을 타고 오는데 아이들하고 놀러 가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철 안에 뭐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많이 타서 아이들 손잡고 많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는데 또 오늘 나오신 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어디 안 가시고 제가 나오라고 전화를 안 해도 이렇게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아마 유혹을 이기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을. 예, 어쨌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영적 습관을 방해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 그 행정하고 재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오셔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한 목사님이 좀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뭐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신도시에다가 새로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에서 이렇게 모두 다 교회를 쓰는 게 아니라 1층과 2층은 임대를 하고 3층, 4층, 5층, 5층 건물이었는데 3층, 4층, 5층은 교회 건물로 하고 그래서 1, 2층은 일반 상가하고 비슷한데 4층부터 교회처럼 생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도 지나고 또 이자도 뭐 상당히 오르게 되니까 교회 운영하는 게 많이 어려운 거죠. 교회 성도들이 한 8, 90명 이렇게 지금도 모인답니다. 8, 90명 모이는데 그 이자가 이게 너무 오르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1층, 2층 임대를 준 것 같다가도 다 넣고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규모가 뭐 상당히 좀 커 보여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그리고 신도시에 들어갔으니 또 얼마나 또 이게 많은 금액이 또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도들의 헌금이 예전보다는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뭐 상당히 오르니까 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례비도 다 끊었다는 거예요. 한 푼도 못 받는데요. 그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8, 90명이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취한 것이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목회도 잠깐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굴을 보니까 그냥 너무 힘들다 이게 딱 얼굴에 나타나요. 너무 참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이제 듣고 목사님에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성도의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영혼 살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 전도하고 또 목회자 사례비 주고 뭐 이런 데 쓰여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것을 못 쓰고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은행 배만 불리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니까 목사님이 큰 결심을 하시고 교회를 매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 하는데 그게 그래서 교회 규모에 맞게 과감한 결정을 하시고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안 그래도 교회를 매각하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린대요. 그래서 뭐 여러 저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 팔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손해보지 않고, 그건 막 누구나 다 그러겠죠. 손해보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교회인데. 손해보지 않고 교회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가격에 내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아마 뭐 그건 이해는 돼요. 많은 돈을 받고 그래야 그거 갖다가 다른 뭐 땅을 구입해서 하든지 상가를 들어가든지 뭐 이해는 되는데, 대상 제가 뭐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손에 안 보고 하려고 하는 요것, 이게 발목을 잡고 있구나. 돈이 발목을 잡고 있구나 이 목사님의. 그럼 교인들하고 좀 얘기해봤습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요? 교인들하고 의논을 나눠서 해결을 하시죠. 교인들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대요. 예. 그리고 교인들은 딴 데 가기 싫어한대요. 왜? 보니까 건물이 새 건물이에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지내는 게. 그래서 목사님에게 맡겼고 웬만하면 안 가기를 원하고. 야, 어쨌든 돈과 관련해서 뭐 큰 어려움을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내내 참 안타까웠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기도가 나왔어요. 오죽 힘지셨으면 목사님이 사역까지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잠깐 쉬신 것 같고 사례도 못 봤고, 사모님은 기도해야 될 때 직장생활, 뭐 직장생활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해야 될 땐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참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 너무 지쳐 보이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열정을 갖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풍선의 바람에 빠지듯이 사그라라. 이 목사님처럼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깨달아서 하다가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갈피를 못 잡고 휘청휘청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설교회 하면서 그 성경 인물들을 제가 언급을 했죠. 뭐 가인, 엘리 제사장, 삼손, 심지어 다윗까지도 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섬기던 사람이고 한때 열정을 갖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거리면서 믿음과 동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예수님이 직접 한 그 비유죠.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린데, 우리가 농부가 이렇게 씨를 탁 뿌리면은 그게 어떤 원인 때문에, 원래 농부의 의도는 어디에 뿌리려고 한 겁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간데다가 뿌리려고, 원래 의도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한 비유가 그거죠. 원래 의도는 거기다 뿌렸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뭐 바람이 불던 아니면 뭐 어떻게 잘못되던 의도한 바는 다르게 어디로 간 거예요? 딱딱한 땅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거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지고, 또 어떤 곳은 예, 이게 여기 오늘 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뭐 이렇게 돌밭에 뭐 뿌려지고 뭐 이렇게 뿌려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각각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방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로막는 요소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읽었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비유했는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이게 뭐가 와서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확 가져가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악한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악한 자는 뭐냐? 마가복음의 4장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탄이다.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더라. 그거였던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의 방해 첫 번째 1등 공신이 바로 사탄이었다. 어쨌든 영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여기 다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듣게 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가 한다고요? 사탄이 한다. 제가 좀 전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인, 엘리 제사장, 삼손, 심지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다행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죠. 근데 그 돌아온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습관화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상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외 사람들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질과 습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설교 준비하는 그럴 때인데 유튜브를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자전거를 훔치는 목사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도 가짜도 많고 그냥 뭐 이상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궁금하긴 하잖아요. 이게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맞긴 맞아요. 이제 한 CCTV가 잡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거 버려버리고 남의 자전거 타는데 이 남의 자전거 엄청 비싼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 해가지고 경찰이 추적 조사해 보니까 예. 목사님 10년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자전거 30대를 또 교회 주변에다가 막 몰려놓은 게 다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취재하는 사람이 왜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10년을 목회했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안 오고 되는 건 없고 막 이게 스트레스로 막 오면서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웠죠. 이건 뭐 목사님 아니라 뭐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다른 거 하지 마시다. 옆에 시작. 우리는 끝까지 다른 거 하지 마시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계략을 피면은요, 어떻게 이게 꼼짝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묵상하면서, 야, 여지 제가 이게 뭐 한두 번 읽은 게 아닌 건데, 이게 참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이게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또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가 이제 제자들 약했던 모습들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원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를 다시 느낀 거예요. 자,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제자를 부르고 사역을 하기 전에 뭐를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뭐 무슨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약한 자, 병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능력을 먼저 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되고 뭐 약해가지고 약해 빠졌네 이런 쪽에 사실은 좀 많았는데 전혀 반대였어요. 예수님을 다 부르고 그들에게 능력을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본 적 있나요? 어릴 때 보면 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어쨌든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한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파트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그 교회 한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쫓아가가지고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랬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제가 그 자리는 없었고. 근데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죠.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래서 근데 저는 오라고 하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얘기할까 봐 막 제가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게 해가지고 목사님 같이 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이 자매가 막 왜 그러더니 귀신 한 마리 나갔대요. 근데 여기가 오싹한 거예요. 막 이야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성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쇠사슬을 끊고 갖고 도저히 죄를 못한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까봐, 당할까봐 그냥 예배드리다 당할까봐 엄청 무서웠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게 참 어렵죠. 예, 여러분 그 어떤 그 뭐죠 그 검은 수녀들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귀신 쫓아내는 어떤 소년 남자 아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귀신이 한 마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그 수녀였던 송혜교하고 그 같이 이렇게 있는 뭐 무당들하고 뭐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예. 그런데 이게 귀신이 얼마나 센 귀신인지 뭐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탁 그냥 막 해코지하고 뭐 진짜 그 성경 말씀대로 뭐 다 뜯어내고 막 이런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예수의 이름 명하나니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 그 영화에도 그게 나와요. 예, 그 송혜교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얘가 와 이러는 뭐 그런 장면이다. 절대 안 나가요. 힘이 막 세지고 막.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거를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귀신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얼마나 신났을까요. 나중에 70명에게도 그러한 일을 같이 주셨어요. 70명의 전도대에게 돌아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벌벌 떠나이다 막 이런 간증을 하는 것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막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약한 자들 기도하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능력을 줬는데 어쩌다 잃어버렸냐. 오늘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중에 제가 이제 눈이 띈 게 누구냐면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사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이 우선시된 사람이 대표가 바로 가롯 유다. 그리고 그거를 못 이겨 자살한 사람. 그런데 이 자살했던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어땠던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띵 맞으면서 야, 이 사람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난 처음부터 가롯 유다는 별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 거라 생각을 여태 해왔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놀라웠다는 것이죠. 결국 가롯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새기지를 못한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거로 이렇게 정해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럼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인데, 그 흘러가게 될 때 곳곳에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이 유혹을 하죠. 먹고 사는 문제,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 바로 당장의 문제, 먹는 문제. 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먹는 문제 갖고 해결해야 돼요. 먹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 인생을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망했어, 이게 아니라, 아, 이 먹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말씀이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겨내라라고 해서 그 환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뭐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사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6장 신명기 6장 16절에 갖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6장 13절 신명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 그러니까 다 뭐로 이겨냈어요? 본인이 말, 물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구약도 같이 계시고 말씀하신 거지만, 구약의 성경을 갖고 얘기했어요.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주님이 자체가 말씀인데 그냥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예수 이름 자체에. 그런데 뭐 굳이 뭐 말씀을 갖고, 그것도 성경의 말씀 구약을 갖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무엇이 필요해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물리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옆 사람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 갖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거 뭐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안타까운 그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람은 공급받지 못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나의 영적 습관이 그것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에 있을 때 기도의 습관을 들였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했다. 지난주에 제가 같이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영적 체질과 습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이게 혼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서 그래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고 저도 하고 같이 해서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좀 정해놨어요.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5분 멈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5분 멈춤. 시작.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한 5분 멈춤. 6월 달에 그거 하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4시간 중에 5분만 잠깐 멈추는 거예요. 네,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뭐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집에서 하는 거예요. 본인 시간 정해서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이거 5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냐, 예, 뭐 습관이 형성되느냐 질문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해야겠다라는 결심이다. 우리 지난주 봤죠. 습관은 결심할 때 나타난다. 지난번에 그 경건 체크리스트 이렇게 조사했잖아요. 어떤 분은 읽으시는 분이 있고 예, 성경을 예, 또 아니면 책도 보시고 뭐 기도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전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해요. 뭐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도 하고 일주일에 세 장, 한 달에 네 장 많이 보시는 분은 하루에 30장씩 막 읽으시는 천차만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뭐 이거 했다고 뭐 안 하던 게 뭐 확 이렇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느냐,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을 기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분에게는 이게 이것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하시던 분은 하시다가 요거 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하나의 행동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했죠. 이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발점, 시작이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결심부터 시작했다.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근데 이번 주에 또 하나 얘기하는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게 습관의 힘을 능가하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얼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얼음이 뭐 영하 10도든 영하 5도든 뭐 영하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영하 10도 20도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그러다가 무슨 변화에 의해서 결심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영하 1도에서 0도가 되는 사이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란 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영하 1도에서 0도와 1도 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이처럼 중대한 돌파구의 순간이란 대개 이전에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이러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던 힘을 발휘해주는 주요한 변화를 일으킨다. 암 종양은 그 책 내용이에요. 암 종양은 80%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퍼져 있다가 한 달 만에 신체 전체를 점령한다.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땅속 깊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후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란다. 습관 역시 대부분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과정 초기와 중기에 이른바 낙담의 골짜기가 존재한다. 영도까지 될 때까지의 이 낙담의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아무 의미 없고 안 변하는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꾸준한 습관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여럿이 있는데 이러한 낙담의 골짜기 과정을 지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낙담의 골짜기라는 것 이곳을 지나야 되는데 이게 못 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변화는 극히 작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나 쉽게 그만두게 된다. 모든 일은 영도가 되어야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런데 처음부터 뭐 한 다섯 장 읽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5분만 하루에 5분만 해서 또 길게 하면 또 그냥 너무 지치니까 딱 5분만 한 달 동안 해보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이 대나무 밑에 뿌리를 만드는 작업. 이 작업을 하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이것을 6월 달에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역장 회의에서도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우리 같이 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습관의 영적 습관을 바뀌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시편 63편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내 침상은 맨날 자고 일어나고 뭐 생활하던 곳에서 주님을 기억했다. 예, 내 생활의 공간에서 기억하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의 것을 읊조릴 때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 나의 도움이 되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다가오시더라. 중요한 거는 결심입니다.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험을 주고 날개 아래 즐거움과 날개 아래 살아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꿉시다. 자 준비 옆사람과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꿉시다. 준비 시작.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꿉시다. 네, 작은 것. 네, 이게 뭐 해서 될까 하는 그것부터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5월 달에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성경 한 장 읽고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럼 같이 읽고 하면 5분밖에 안 걸려요. 예, 그 5분에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변화돼요. 이 작은 결심과 아주 작은 행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영적 체질이 다시 한번 정비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적 체질이